예스라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즉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스라서 3장에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한 후에 7개월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어서 마침내 성전의 기초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대성통곡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큰 기쁨의 함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란 백성들의 환호성과 찬양은 기존에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토착 민족들에게는 대단히 불길한 재난의 전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그땅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의 착수 소식과 예루살렘 성이 감격과 슬픔으로 뒤섞인 역동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거룩한 도시로 복구되려 하자 오늘 본장에 와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땅의 백성들, 사마리아의 본거지를 둔 대적자들의 방해가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엘산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보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방해자들, 대적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아스르 왕 엘산 핫돈이 통치하던 시기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는 날부터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라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열왕기하 17장에 의하면 스스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로 여기는 그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은 단정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원래 이방 민족들이었고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이주해 와서 이제 누구를 섬기는 것이죠?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자신들의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이들은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이들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이제 혼합주의로 물들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위기가 되는 것이죠. 언뜻 볼때 호의적인 제안처럼 들리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에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들 수밖에 없는 대단히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르바벨과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귀한 백성들은 무조건적인 냉재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들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에 근거하여서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귀한 백성들은 무조건적인 냉재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근거에 따라서 또 이들을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적자들의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일들을 주도권을 잡아서 이스라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대적자들은 이 예루살렘 지역이 사마리아 성의 지배의 영역이며 자신들의 상권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자율적인 지역으로 다시 이것이 풀리게 된다면 자신들의 이권이 줄어들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마리아 백성들이 주도해 왔던 혼합적이고 다문화적인 가나안 땅의 현체제를 흔드는 위협적인 요소로 이 귀한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이스라엘 리더십들의 대처로 첫 번째 방해 공작이 끝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뇌물을 주는 방해 전략으로 다리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 이 공사가 지연되었다라는 것이죠. 방해 세력들이 그 역할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5절까지의 내용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이제 성전 재건의 방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절부터는 이제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이것이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여기에 삽입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605년에 1차 포로 기한이 포로를 잡아갔고 또 2차를 597년에 2차 포로를 잡아갔고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586년도에 그 유다가 멸망할 때에 3차 포로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이죠. 그 이후에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끔 명령하였고 이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36년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또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520년까지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썼던 에스라는 이때 1차 때 귀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때 포로 귀환 언제입니까? 458년 에스라가 이때 도착했고요.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444년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후대 사람이 이제 후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1차 포로 귀환 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제 자신의 때에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그 시기의 그 내용들을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반대 일화를 성전 재건 공사의 반대 일화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도 또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세력도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존재가 성전 공사도 방해했고 성벽 공사도 방해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의 대적자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예루살렘 성벽과 요새 재건 공사의 일환으로 간주하여서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조직적으로 방해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벽 중건 사역의 방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한참 100년이 지난 이후에 약 444년 정도의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방해 이야기를 하다가 성벽 재건 방해 기사를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역투사를 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학사 에스라가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안팎의 공격들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성벽 복원 공사를 중단하도록 이 칙서를 내리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오랜 세월 동안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절의 내용은 아수에로 왕 때 방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때에 즉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방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답변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 시절의 방해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의 이 전달 내용에는 유대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왜곡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마리아인들의 상소문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은 만약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공된다라면 이 백성은 이 페르시아, 즉 바사왕의 왕국에 방해가 될 것이고 세금도 내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키고 왕의 통치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내용을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 요새화 작업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원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존의 그 기득권을 다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이것이 바사 왕국의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들의 손해에 대한 것들은 감추고, 그렇죠?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연대기적인 오류가 24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2년까지 하나님의 지부에 대한 역사도 중단되었다. 예. 오늘 연도를 너무 새벽부터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다시 또 어디로 간 겁니까? 성벽 재건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마칠 때는 다리오 왕 2년으로 또다시 520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520년의 그 기간의 이야기에 방해 이야기를 하다가 444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더 먼 과거로 다시 520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에스라는 이 본문을 편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편집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이 에스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주제와 관련돼서 성벽과 성전의 공사를 방해했던 세력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에 걸친 이 토착 세력과 포로 귀환 공동체의 누적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트만이라는 그 학자가 현대 교회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체성의 위기와 상관성의 위기로 현대 교회의 위기가 집약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성,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를 존립시키기 위해서 주변 세력과 대립관계에 놓이면서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 나라와 이방 백성들과 오히려 그들과 연합하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몰트만은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상관적인 것보다 오히려 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한 백성들은 이러한 방해 세력들에 대한 이 저항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본토에서 전개된 과거 구속사 전통의 적통을 이어받은 계승자들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하고 에스라서를 기록했던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기 전과 나라를 빼앗긴 이후의 역사에 대한 그 내용들 중에서 나라를 빼앗긴 이유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정체성, 너희는 바로 비록 패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 세력과의 첨예한 대립관계와 갈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집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아,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근데 나태하고 느긋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위기가 있을 때 뭐합니까? 외부적인 적이 있을 때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에스라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아니면 대단히 불만이 많으시고 기도할 제목들이 또 많으십니까? 물론 다른 내용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놓여있다라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현주소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